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간 지역에 추락해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머닝스 사역객기에 대한 수색 작업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저머닝스 여객기는 어제 오전 아무런 조난 신호 없이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간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사고기의 비행기록 장치 1개를 수거했다며 현재 파리로 옮겨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 승객은 대부분 스페인과 독일, 터키, 네덜란드, 호주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독일인 오페라 가수 부부와 수학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독일 학생 16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오늘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오늘 미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앞서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전보장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 9,800명이 올해 말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반 규모로 축소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겁니다. 가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훈련과 장비를 보강해 기본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군이 오늘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 테러단체 은거지에 공습을 가해 무장요원 3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또 키버 지역에 대한 이번 공습으로 2개의 무기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도 오늘 오전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지역에 무인기 공습을 가해 파키스탄 탈레반 요원 20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살된 탈레반 요원 가운데는 일부 고위 반군 지휘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군 무인기는 어제도 같은 곳에 공습을 가해 파키스탄 탈레반 요원 9명을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크라이나의 국가신용등급을 최저 수준 바로 윗단계인 CA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최저인 C등급은 채무불이행 상태인 디폴트를 의미합니다. 무디스는 어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지원금 400억 달러를 제때 갚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행 중인 채권자들과의 채무 구조조정 협상에서 채권자들이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 부근에서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의 충돌 사태로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IMF가 승인한 4년 구제금융지원금 가운데 150억 달러를 삭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무디스 측은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전망을 내리게 된 것은 높은 수준의 국가 채무와 외부 부채 규모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병대와의 교전 끝에 오늘 남부 주요 공군 기지를 장악했다고 예멘 군 당국과 현지 주민들이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알 아나드 기지는 하디 대통령이 지난달 가택연금 상태에서 탈출해 피신 중인 아덴시에서 불과 6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알 아나드 기지는 또 미국이 예멘에 있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 반군들을 소탕하기 위해 벌이는 무인기 공습 작전을 위한 주요 정보처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은 어제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장괴한이 차량을 몰고 군 검문소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7명의 리비아군 병사가 숨졌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유엔이 리비아의 평화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6개안을 제안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유엔의 제안에는 리비아에서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재원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2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미군 전략사령관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대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miniaturized claim, but as a combatant commander, as commander of your strategic command, it's a threat.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에 걸쳐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거부로 북측 의료시설은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준비위원회 김성재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비롯한 통준위 관계자 4명이 포함된 남측 방북단이 25일 육로를 거쳐 개성공단을 찾았습니다. 민간단체인 국제보건의료재단 차원의 방북으로 개성공단의 보건의료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관련 설명입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개성공단 보건의료 실태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개성공단 보건의료 관련 시설인 타가소, 개성공단 부속의 및 북측종합진료소 등을 시찰하고 16시 30분경 입경할 계획입니다.
남측 방북단은 그러나 개성공단 내 남측 의료시설만 둘러봤을 뿐 당초 예정됐던 북측 진료소와 타가소는 시찰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통준위 관계자들이 방북단에 포함됐다는 한국의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시찰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남측 방북단은 북측 진료소와 타가소를 밖에서만 살펴봤으며 북측 관계자의 설명 없이 남측 의사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측도 사전에 통준위원들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들의 방북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상황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정종욱 통준위 민간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 논란을 문제 삼아 통준위 해체를 거세게 요구하는 등 비난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방북은 3월 초순경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거쳐 협의된 것으로 개성공단의 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모자 보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은 한국의 결정에 달렸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이니 사령관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북한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I don't see any test yet that associated with this miniaturized claim, but as a combatant commander, as commander of your strategic command, it's a threat that we cannot ignore as a country.
헤이니 사령관은 24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실험을 보진 못했지만 전략 사령관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 주장을 한 만큼 그런 가능성을 상정해 방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이 우주 발사체 등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쏘아 올렸고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KN-08을 과시한 점도 위험한 조짐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헤이니 사령관은 지난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북한이 이미 핵무기 일부를 소형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헤이니 사령관은 한국의 사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has to determine what it needs. They're a great partner that we have worked with in multiple dimensions.
다만 관련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앞서가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과 일본 순방길에 오른 마틴 댐시 미 합참 의장도 이날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한국, 일본 간 미사일 협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통합된 방공과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미한일 3국 간 상호 운영성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 획득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댐시 의장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구축, 군사연습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기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한 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도발하는 양식이 다소 예측 가능하다며 이는 현 수준의 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높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가상적인 배치 문제에 대한 외국 정부의 성명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사드 포대 주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확산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 안보와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파괴적 영향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 가능성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상황이 복잡한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사드 배치가 가져올 결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해 득실을 면밀히 따지기를 바란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24일 VOA에 현재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가상적인 배치 문제에 대한 외국 정부의 성명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요소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40에서 150km 상공에서 직접 요격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지난달 취임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한국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들의 이번 회담에선 양국의 국방 현안을 넘어 미, 한, 중 세 나라 간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두 장관은 오늘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한 장관은 카터 장관의 취임을 축하했고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천안함 피격 사건 5주년을 앞두고 서해상에서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해 차기 호위함과 유도탄 고속함, 스파이크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천안함 피격 5주년을 앞두고 천안함 피격을 상기하는 동시에 천안함 장병들이 피로 지킨 영해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을 24일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3,2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인 을지문덕함과 2,500톤급 신형 호위함인 인천함, 그리고 천안함과 동급인 초계함 신성함 등 함정 10여 척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강석봉 한국 해군 대령은 불굴의 전투 의지로 도발하는 적을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5년간 절치부심하며 적을 처절하게 역량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어왔습니다. 불굴의 전투 의지로 필요성 해군의 전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천안함 피격 이후 지난 5년간 천안함을 기억하라는 구호 아래 적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왔습니다. 먼저 연안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기 호위함이 실전 배치됐습니다. 천안함 대신 배치된 2,300톤급 차기 호위함인 인천함은 북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음파 탐지기와 어뢰 음향 대항탄, 해상 작전 헬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경비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도탄 고속함과 이동형 수중탐색 음파탐지기가 설치된 대잠 고속단정도 배치됐습니다. 포격전 당시 유일한 대응수단이었던 K9 자주포는 두세 배가량 문수를 늘렸고 다연장 로켓과 신형 대포병 레이더, 코브라 공격 헬기 등도 서북도서에 신규 혹은 추가 배치됐습니다.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전력화가 완료됐습니다. 지난달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한국군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반도 전역에서 더 효율적인 수중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국 해군 정승균 대령입니다.
잠수함 사령부 장병 청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양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전략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오는 2018년까지 209급과 214급 잠수함 18척, 2030년까지는 수직 발사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9척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오는 30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 관계자는 24일 VOA에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유엔 결의 위반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가 시작된 지난 2일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해 2월과 6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 처리가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은 북한을 한층 더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오는 26일이나 27일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유엔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없던 내용들이 추가돼 채택될 경우 북한을 한층 더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제안에 따라 이번 결의안에 이 문제가 많이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얼마 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지적하며 납치된 외국인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을 납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인 12명이 납치된 것이 확인됐고 추가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881명을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국의 한 북한인권 전문가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며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지난 1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5일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 이어 또다시 인권 결의안을 조작했다며 이는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결의안이 모략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미국의 조종과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결의안이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인권 모략 소동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새 결의안에는 또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주도의 첫 패널 토론을 열자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환 박사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뭐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그 소위 협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발언을 했지만 도의하는 방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그거는 상당히 그 유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공론화 방식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좀 읽고 있는데.
결의안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패널 토론에 참가할 회원국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을 관리하고 연락하는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서울에 설치되는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2분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현장 사무소는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할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2분기에 서울에서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변인실은 2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행정적인 문제들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실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남았는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 설치를 권고했고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에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어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현장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고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후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한국외교부 또 서울시와 현장 사무소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에 설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해왔고 직원 채용 절차도 밟았습니다. 앞으로 현장 사무소는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난 16일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현장 사무소가 유엔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crucial that this structure can function with independence and sufficient resources and is not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현장 사무소가 보복이나 협박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되어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은 서울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사무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 이사 회의에 현장 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현장 사무소 한국 설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지난해 2월 현장 사무소 서울 설치가 미국과 한국의 모략이라며 초호의 용납 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농업 생산 증가율이 지난 2007년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토지 생산성은 한국의 1961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농업 생산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2014-2015 세계식량정책보고서에서 이 기간 중 북한의 농업 생산 증가율이 -0.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연구소의 닌 프레트 알렉산드로 연구원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기간 중 아시아에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든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a negative number means that there has been years of poor performance in North Korea, right? With those negative growth means that, you know, that year they produce less.
아시아에서 북한 다음으로 농업 생산 증가율이 낮은 나라는 부탄으로 2007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과 베트남은 농업 생산이 각각 3.5%와 3.7%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토지 생산성도 지난 1990년 이후 하향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 북한의 토지 생산성은 1,532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5년 1,517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 2012년 1,450달러 수준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토지 생산성은 토지 1헥타르당 생산되는 총 농업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1990년 이후 토지 생산성이 감소 추세에 있는 나라도 북한이 유일합니다. 알렉산드로 연구원은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의 토지 생산성은 한국의 1961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You will see that in the figure that I will send you. You know, the evolution of land productivity in North Korea since, let's say, 2000 is very flat.
한국의 토지 생산성은 1961년 1,200달러 정도로 북한의 600달러보다 2배가량 높았지만 2012년에는 북한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알렉산드로 연구원은 북한의 농업 정책과 기술 부족이 낮은 농업 생산성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re's not much progress. This is for the last 10 years. Since, you know, it could be a policy problem.
알렉산드로 연구원은 토지 생산성 외에 남북한의 노동 생산성 격차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In 1961, labor productivity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as the same, about 500 international dollars per worker. In 2012, labor productivity.
1961년 남한과 북한의 노동 생산성은 각각 1인당 500달러 수준으로 비슷했지만. 2012년에는 북한이 1,233달러인 반면에 남한은 9,063달러로 7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자료를 토대로 매년 세계 식량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최근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 21세기 디아스포라 북한 이탈 주민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출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한국학대학원 김복수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복수 교수입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의미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왜 이번 연구에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됐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제 세계적 이산이라는 말이죠. 이런 세계적 이산의 문제로 북한 이탈 주민 현상을 보고자 하는 것은 북한 탈출 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그들의 거주 지역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난민주의도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 체류자 신분의 국제적 떠돌이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적지 않는 등 그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세계화, 복잡화되면서 정착의 어려움이 일상화, 사회 구조화되는 복잡다단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탈북자들이 네. 초기에는 한국행을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근래 일어난 현상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현상이 있어 왔나요?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이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입국한 이제 탈북자 수가 벌써 거의 한 3만여 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들이 뭐 이제는 북한에서도 그렇지만 남한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좀 체제가 다르고 또 남한 사회에 오니까 여러 형태의 차별이나 소외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남한 사회 정착이 좀 어렵고 이제 좀 적응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다 나은 삶 그리고 또 자녀 교육 이런 거를 위해서 한국을 등지고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로 나가는 북한 이탈 주민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미래가 이렇게 보장되지 않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실제적으로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네. 보기에 이 탈북자들에 대한 인상이 같은 동포인데 왜 차별 의식을 갖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는 이제 참 이제 그 한국도 이제 굉장히 다문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외에도 많은 그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요.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런 그들 본인들을 이런 여러 가지 이 다문화 그 가정의 한 가정으로 한국 사회가 자꾸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들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국 사회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굉장히 사람들이 고단하고 바쁘기 때문에
네.
자기 외에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자꾸만 적어지고
네.
또 북한 주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사회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여러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현재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그간에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전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가족 관계 등록, 정착 지원금 지원, 주거 지원, 진학 및 학비 지원, 의료 지원, 취업 알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고 예산의 경우에도 통일부 예산의 58%에 해당하는 1,200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행안부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단체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은 기대한 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는 탈북자 문제가 세계적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남한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재반 지원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저희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인데요. 하나원 교육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네.
하나원 교육의 교육 기간이 길고 지루하다. 저희들이 저 인터뷰를 통해서 쭉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나원 교육 기간이 길고 지루하다. 하나원 교육이 북한 이탈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해야 한다. 성공한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강사를 대폭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정서적, 정신적 안정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입국한 사람과 이전에 입국한 사람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기 정책 투기 정착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거주지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저희 보고서가 다양하게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내에서 탈북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북한 이탈주민, 귀순용사, 새터민 등 다양한데요. 이들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셨다던데 이 내용도 네.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용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보면
네.
뭐 월남자, 귀순용사, 난민, 망명자, 탈북자, 탈북 주민, 북한 출신 남한 이주자, 자유 북한인, 북한 탈출 주민 이렇게 뭐 이보다도 더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하게
네.
호칭하여 왔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는 가장 최근이라고 여겨지는 2010년 9월 27일 개정된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북한 이탈주민으로 용어를 가급적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작 탈북자들은 어떻게 호칭하기를 원하는지 혹시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셨나요?
대체적으로 뭐 이 탈북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상당히 많았고
네.
그래도 비교적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렇게 거부감이 좀 적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하게 그 원치 않는 용어가 있었나요?
난민, 뭐 귀순자, 탈북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문화 가족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고 같은 동포다 그런 인식으로 대하고 또 그렇게 이 차별하지 않는 용어를 되도록 사용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번 연구 보고서를 내게 된 데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북한 이탈주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북한 내부도 상당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관심도 한국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디아스포라라는 차원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 바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지원 및 대책이 여러모로 강구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관심과 논의에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김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학대학원의 김복수 교수로부터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탈북자 출신 피아니스트로 현재는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웅 씨. 독특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음악가로서 그리고 남과 북을 잇는 끈으로서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김철웅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탈북 음악가 김철웅 씨가 연주하는 아리랑 소나타입니다. 김철웅 씨는 자작곡인 이 곡에 남북한의 문화를 연결하는 끈이 되고 싶다는 꿈을 담았는데요. 북한의 고위 당원인 아버지와 교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넉넉한 생활을 했던 음악가가 이렇게 한국에서 꿈을 펼쳐야 했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김철웅 씨는 평양 음대를 졸업하고 평양 국립교향악단에서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평양음악대학을 다녔고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을 유학을 하고
이렇게 부족할 것 없던 그의 운명이 바뀐 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연주한 한국의 음악 때문이었는데요.
평양의 국립교향악단에 있을 당시에 제가 사랑했던 여자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쳤던 곡이 문제가 돼가지고 보헤브에서 심할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곡이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었죠. 프랑스의 팝피아니스트인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이라는 곡이었는데요. 그냥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그냥 뭐 호텔 커피숍? 일반 커피숍에서도 너무 흔히 들을 수 있는 곡인데 북에서는 그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퇴폐적인 곡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곡이 문제가 돼서 보이브의 심할서를 쓰게 되었고요. 제가 그 심할서를 쓴 이후에 어떤 내 나름대로의 음악의 자유, 그러니까 누구도 터치 안 하는 그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분연히 탈출을 감행했고 탈북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자유롭게 치지 못해 북한을 떠난 그가 한국에 와서 처음 자리 잡은 곳은 충청북도 청주였는데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인지라 청주에서 딱히 일자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탈북민들과 연결돼 그들의 집에 얹혀 살면서 처음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를 했고 서울 화곡동의 술집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또 북한 예술단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인맥이 넓어졌고 독특한 사연을 갖고 있는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 가정이 그냥 뭐 정말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라는 것을 전혀 본지도 못한 사람들 속에 쌓여서 남의 집 어떤 그 일도 도와줘야 되는 삶도 살았고요. 그리고 목재소에서 나무도 날라봤고 계기는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탈북 공연단들 많잖아요. 거기 원조가 저예요. 제가 지금 모든 예술단의 레퍼토리를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 예술단이 결국에는 약간은 장사치처럼 이렇게 전락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나왔는데 그 공연단 다닐 때 그 큰 행사장 할 때마다 피아노가 있는 데는 제가 피아노를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러던 관객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어떤 연주를 하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처음에 피아노 그러니까 그런 분들 클래식하고 한국계 클래식계하고 좀 인연이 됐고요.
김철웅 씨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창작곡과 더불어 북한의 음악들도 많이 연주하는데요. 음악을 통해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이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연주가는 전달자라고 해요. 훌륭한 연주가일수록 창작자의 마음을 그대로 오버랩 해가지고 관객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연주하는 곡 중에 북한 곡들이 꽤 있는데요. 그 곡을 연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거를 만들 줄 아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북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고 그럼으로 통해서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름난 음악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김철웅 씨. 앞으로의 포부도 큰데요.
저는 제 지금 뭐 음악적인 목표는 한국적인 걸 가지고 서양 악기인 피아노에다 자꾸 녹여를 내므로써 우리 민족의 우월성도 외부에 알리고 또 그런 곡들을 통해서 남북이 같이 흥얼거릴 수 있는 음악 장르를 만드는 게 꿈이고요. 또 그리고 또 두 번째로서는 연주가도 연주가지만 후배들을 좀 키우고 싶어요. 애들을 좀 잘 교육을 해서 클래식 음악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오케스트라 유스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탐욕하는 애들뿐 아니고 남한 애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애들은 통일이니까 음악으로 하모니로 통일이 됐다 이런 것도 동네 알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잘하면 그게 작은 통일이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악가 김철웅으로서뿐만 아니라 탈북민 김철웅으로서의 계획과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그 가교적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으로 통해서 제가 항상 했던 말 중에 뭐 나로 인해서 뭐 통일이 뭐 3분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 3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생에 3분이라는 건 정말 순간이 지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도 나는 통일에 뭔가를 이바지하고 싶다 이런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게 된다면 좀 더 그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DMZ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산불이 진화됐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DMZ 산불 사흘 만에 꺼졌습니다. 군사 분계선 북쪽 600m 지점에서 이 불이 확인된 것이 지난 23일 11시 30분쯤이었고요. 오늘 오후 4시쯤 이 진화 인력이 철수가 됐으니까 사실상 뭐 50여 시간 동안 불이 이어졌던 겁니다.
네.
철수한 뒤 1시간가량 방화지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물을 뿌리는 작업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 비무장지대 안에 산불 진화, 한국의 산림과 소방당국, 군당국, 그리고 유엔사가 함께하는 합동작전처럼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소방헬리콥터 5대, 장비 19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큰 다행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불에 탄 10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지역이 모두 DMZ 비무장지대 안이었고요. 가까이에 한국 군시설과 판문점,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마을이 있어서 긴장이 크긴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평소 관광객들이 찾고 있던 도라산 전망대 주위가 23일 한때 연기에 휩싸이기도 했었지만 전망대가 문을 닫았던 날이었고요. 어제와 오늘은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됐었습니다. 개성공단으로의 출입정도 23일 중단됐다가 어제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재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화재는 초기 진화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특별히 작업이 쉽지 않은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수색과 경계를 위한 뭐 안전한 통로도 있지만 매설되어 있는 지뢰가 있기 때문에 근접 진화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네.
소방 헬리콥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DMZ라는 특성상 헬기 투입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또 날이 어두워지면 안전을 위해서 철수를 했다가 날이 밝으면 재개하는 상황이 반복됐었고요. 그 사이에 불은 도라산 전망대와 판문점 그 JSA 대대 인근까지 번졌지만 또 밤에는 한 발 물러서서 불길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 전역이 산불이 쉽게 날 수 있는 그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DMZ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DMZ의 불 사실상 진화가 됐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 인력과 장비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DMZ의 화재 진압 상황이었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이 되겠습니까?
네,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라고 하죠. 2만 8천 달러가 넘어섰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1953년의 국민총소득 불과 67달러였는데요. 지난 60년 동안 국민 개인당 소득이 거의 400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국민총소득은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한국의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가까워졌다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얼마 전에 일인 것 같은데 이제는 3만 불이 가까워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2만 달러 시대 진입한 것이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1995년에 만 달러에 진입했다가 국제금융위기 IMF로 98년, 99년에 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만 5천 달러에 진입한 것이 2005년이었고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0년에 254달러, 80년에 1645달러였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놀라운 성장입니다.
네.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만 8,180달러로 2013년에 2만 6,179달러보다 7.6%가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한 전망이 나올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2만 달러 시대가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3만 달러 시대가 되려면은 경제 성장률이 좋아야 하고요. 환율의 효과도 좀 봐야 하는데 이 3%에 불과한 지금의 그 한국 경제 성장률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분석입니다. 또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아주 좋았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 경제 성장률이 3.6%가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1040원대를 유지하면은 인구 5천만 명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30, 50 클럽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세계 7번째 가입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에서 세계로 또 세계와 한국을 연결하는 관문 인천국제공항에 최근 교통약자들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 통로입니다.
네, 자, 이 패스트 트랙, 빠른 통로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교통 약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또 7살 아래 어린이, 80살 이상의 고령자와 임신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모범 납세자도 포함되고요. 독립유공자, 뭐 사회기여자들이 동반자 2명과 함께 이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그 성과도 좀 정리를 하고 운영 인력을 확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동편과 서편에 두 개의 전용 출국장을 만들어서 하루 12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과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보통 선진국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도 인식이 되는데요.
네.
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도 이제 도입을 했군요.
네, 한결 빨라지고 편리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원래 네 곳의 출국장이 있었습니다. 평균 뭐 6분, 성수기에는 16분 정도 이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에 걸렸던 시간인데요. 하지만 두 개의 교통약자 전용 출국장이 생기면서 교통약자들의 경우는 이제 3분 혹은 성수기에는 11분 만에 출국장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자연스럽게 출국하는 인구들이 분산이 되면서 일반 승객들의 출국 시간도 약 1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의 전용 통로 개설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워싱턴에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미국은 아프간의 요청에 따라 현지 주둔병력의 철군 일정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추락사고로 탑승자 150명이 전원 사망한 독일 여객기에는 미국을 포함해 15개국 승객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미국과 아프간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가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현재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의 철군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주둔 중인가요?
9,800명입니다. 미국이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 후에 한때는 10만 명이 넘는 미군 병력이 아프간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미군 전투 임무의 종료를 선언했고요. 치안 임무를 아프간 군과 치안 병력에 모두 이관했습니다. 현재 남은 미군 병력은 아프간 안정화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임무는 아프간 군 훈련 지원과 제한적인 대테러 임무 지원입니다.
네, 철군 일정을 얼마나 늦추는 겁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올해 말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9,800명에서 5,500명까지 절반 정도로 줄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필수 요원만 남고 완전 철군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올해 말까지 9,800명 병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철군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말까지 완전 철군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철군 일정을 늦춘 것은 아프가니스탄 안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군 시기 조정을 먼저 요청한 건 아프간 정부고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프간이 여전히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군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비열한 자살폭탄 테러와 공격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프간 안보를 위해 현재 주둔 중인 미군 규모를 몇 달 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이후에 별도의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이 아프간 철군과 관련해 유연성을 보인 것은 아프간의 치안을 확보하고 동시에 아프간이 테러 분자들의 공격 기지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올해 폐쇄 예정이었던 이 칸다하르와 잘랄라바드의 공군 기지도 아프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가니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는데요. 미국의 안보 지원으로 필요한 개혁을 가속화하고 아프간 군도 더 나은 지휘와 훈련 속에서 본연의 임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미군의 추가 군사 지원 약속에도 감사를 표했는데요. 미국은 아프간이 35만 2천 명 규모의 치안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최대 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아프간은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 약속한 경제 개혁과 선거 제도의 개혁, 또 정부 개혁을 이행해야 합니다.
가니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미군의 희생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표했죠?
그렇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와 정권 이양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인물인데요.
네.
가니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아프간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한 많은 미군과 민간인들의 희생, 또 미국인들의 지원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가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워싱턴 인근 알링턴에 위치한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무명 용사비에 헌화했는데요.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아프간 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2,300명 이상이 묻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독일 여객기 추락사고 속보를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독일 저먼윙스 소속 여객기가 어제 추락해서 탑승자 150명 전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여객기가 어제 추락한 프랑스 남부의 알프스 산악지대에서는 오늘 이 수색과 시신 수습 작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베르나르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요, 블랙박스 중에 이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를 수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손상됐지만 파리로 보내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내용 분석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정보 기록 장치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장소는 아주 험한 산악지대고 눈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이 독일에 이어서 이번 사고로 가장 많은 탑승자가 사망한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조이 총리도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 추락 원인에 대해서 추가로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추락 원인은 알 수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레이더에 잡힌 여객기의 비행 흔적을 보면요. 추락 8분 전에 해발 1만 1,500m의 고소한 고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급강하면서 추락 직전에는 1,800m까지 고도가 떨어진 후에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탑승자들의 국적도 이제 공개가 됐군요.
네, 이번 추락사고로 승무원 6명과 승객 144명 등 탑승자 150명이 전원 사망했는데요. 저머닝스 발표에 따르면 독일 국적자가 67명, 스페인 국적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미국인 2명, 일본인 1명 등 15개국 국적자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원을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알라바마주에 있는 주인 없는 수화물 취급 가게를 찾아가 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